할렐루야. 오늘 신명기 25장은 먼저 제목을 좀 일부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은 자의 아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 자체가 초점이 워낙 큰 초점이기 때문에 독자들이 읽는 가운데 이 뭐가 맹점일까 또 뭐가 초점일까 이게 분간하기가 쉽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는 죽은 자의 아내에 대한 계율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계율을 계대혼인법이라고 하고 또 작게는 수혼법이라고도 합니다. 계대혼인법은 조금 넓은 범위의 혼인법을 총괄해서 표현하는 방식이고 좁게는 수혼법이라고 하죠. 아마 여러 형제가 한 집에 살았던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형제가 죽었어요. 이제 아내만 남았겠죠? 근데 아내만 남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내가 자식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죽은 형제의 집안이 문을 닫게 됩니다. 피해가가 되는 거죠.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계율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율법의 초점은 자손 보존에 있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그 당시 사회의 맥락으로 들어가자면 한 네 가지 정도로 추격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초점은 대를 이을 후손에 대한 끊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율법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여자가 다른 이방인들에게로 팔려가거나 또 생활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집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 이렇게 되면 여인들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집안에서 계대 혼인법에 의해 돌봄을 받지 못하면 결국 이방인들에게 팔려가거나 시집을 가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길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 보호장치입니다. 이런 과부들에 대한 보호. 예수님도 특별히 강조를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산 유출이라는 염려에 대한 방지책으로 만든 율법이에요. 재산 유출이 무슨 얘기인가? 자,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남편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재산이 남겨지겠죠? 그랬을 때 형제들이 계대혼인법에 의해서 이 여인을 책임지지 않으면 그 재산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되고 자기 집안의 재산이 유출이 되는 결과를 빚게 된단 말이죠. 이런 한 네 가지 정도의 차원에서 이런 제도가 율법으로 규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 가치는 결국 자손 보존입니다. 자, 만약에 어느 정도까지 강조를 했는가 하면 이것을 거절하거나 거역하는 일이 집안에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어요. 7절 보세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를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에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니이다 할 것이요. 그 마을 장로들에게 재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예요. 그리고 6절을 한번 볼까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정확하게 이 모든 제도의 핵심 가치는 자손이 끊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혼인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이 계대 혼인법에 의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을 경우에는 어떤 전통을 만들었는가 하면 대문 밖에다가 화살을 걸어요. 활루가 화살을 걸어서 온 마을 공동체에 공표를 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에 미래의 생명의 부양자가 태어났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활과 화살을 대문 밖에 걸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한 대목이 있죠. 제가 그 부분을 한 군데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후손은 자기의 미래의 부양자라는 정신가치와 신앙세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법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대망하도록 되어 있었는가 하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유대 남자 집안이라도 폐가가 되는 것은 어떻게든 막는다는 율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 율법을 거역하는 일들이 집안에서 발생하고 납니다.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의 오난 사건 기억하시죠? 유다 집안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형제가 다말을 남기고 죽죠. 그랬을 때 그 형제 중에 하나인 오난이 이런 계대 혼인법에 의해서 자손을 이어가야 되는데 다른 곳에 배설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율법에 보면 그런 경우들이 집안에 가끔 발생할 때 이 여인은 공식적으로 재판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재판에는 일반 법정이 있고 고등 법정이 있습니다. 일반 법정은 바로 이런 문제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그런 법정들은 주로 성문 근처에 바로 성문 옆에 재판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판이 열리곤 하는데 우리 그 부분을 한 군데만 좀 찾아보십시다. 자, 우리 룻기 4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룻기 4장. 여기 유명한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보아스가 1절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목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시작.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부르려면 부르려니와 만일 내가 부르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거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부하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에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그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서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시작.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루스를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유명한 사건이니까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부부로 베들레헴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기근이 들고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남편과 함께 아무 생각 없이 기근을 피해서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 이방 땅에서 그만 남편도 잃고 기둥 같은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집안에 여자 셋만 남아요. 여자가 100이라도 남자가 없으면 실을 이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집은 실질적으로 폐가가 된 겁니다. 이방 땅에서. 그리고 한 며느리는 남겨두고 룻이라는 이방 며느리를 데리고 나오미가 베들레헴 고향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돌아오게 되죠. 행색이 초라한 모습을 마을 사람들이 보고 저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나오미라는 뜻은 희락,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나오미가 스스로를 이렇게 재고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하지 마시오. 나는 마라라 부르시오. 마라. 마라라는 말은 쓴물, 괴롭다 이런 뜻이에요. 내겐 더 이상 기쁨도 희락도 즐거움도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 집은 이미 폐가가 된 집입니다. 그 심정이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괴롭다, 쓰다, 내 인생에 남은 게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스스로를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며느리 룻이 그 마을에 들어오면서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계대 혼인법에 의해서 그 마을에 기업 물을 자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인물이 결국은 보아스인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역할을 거절을 해요. 그래서 거절의 표시로 신을 벗어서 줍니다. 그게 모세의 오늘 신명기 25장의 율법의 내용이에요. 거절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하도록 돼 있어요. 첫째는 신을 벗어서 줘야 돼요. 신을 벗어준다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바른 곳이 내 소유요 내 재산이라는 개념 때문에 신발은 소유권이에요. 재산권에 대한 증명서예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준다는 것은 나는 이 권리에 대해서 양도합니다, 포기합니다 그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 가장 가까운 기업물을 자가 권리를 포기하고 그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는 거예요. 그 신명기에 보면 또 하나 규칙이 있어요. 거절당한 여인은 그 남자 얼굴에 침을 뱉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얼굴에 침을 퇴하고 뱉으라 그 말이 아니고 그 남자가 보는 앞에서 침을 뱉으라 그 말이에요. 얼굴에 대고 침을 뱉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남자가 보는 앞에서 침을 뱉어서 치욕을 당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남자의 집은 어떤 딱지가 붙게 되냐면 신발을 벗기운 자의 집이라는 딱지가 붙게 돼요. 그럼으로써 모든 권리 양도가 정확하게 선이 그어지고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그리고 마지막 기업 물을 자가 누가 됐냐 하면 보아스가 됐어요. 이 보아스는 상당한 토지와 땅과 재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부자였어요. 이 부자가 그 나오미 집안의 계대혼인법의 마지막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죠. 자,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볼까요? 우리 룻기를 마저 한번 보십시다. 4장.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3절을 보세요.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14절 시작.
여인들이 나음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름 부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자, 잘 보세요 그림을. 자, 여러분 지금 이 아기가 누구의 품에 있죠? 나오미의 품에 있어요. 나오미는 이미 폐가가 된 집안의 장본인이에요. 그리고 이는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기 때문에 더 이상 생명을 낳을 수도 없고 그런 생물학적인 신체적 상태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폐가가 된 더 이상 나를 나옴이라고 하지 마시오. 내겐 희락도 즐거움도 기쁨도 남아있질 않습니다. 라고 스스로 자조 섞인 고백을 남긴 끝에 자기를 괴롭다, 쓰다, 말하라고 재고했던 여인의 품에 지금 뭐가 있어요? 생명이 안겨져 있어요. 생명. 그리고 성경을 좀 보십시다.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자, 이 아들이 누가 낳은 걸로 성경 기록합니까? 나오미. 나오미가 낳았다. 나오미가 낳은 게 아니죠. 은혜로 낳은 거죠. 폐가가 된 집에 은혜로 나온. 근데 그 은혜의 통로가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꺼려하던 이방 여인의 몸을 통해서 그 은혜가 이 대가 끊어졌던 집안에 흘러 들어와요. 그래서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나오미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는 겁니까? 다윗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다윗의 후손이죠. 자,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열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불순종과 오욕의 역사를 계속 뚫어내면서 그분의 은혜를 이 구속받은 백성들의 역사 속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못남, 우리의 연약함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일양비쁘사 오늘도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못났지만 불순종 덩어리지만 그 죗덩어리들을 뚫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계대혼인법 속에 담겨있는 율법이 갖는 구속의 은혜예요. 이 구속의 은혜는 내가 구원받을 때만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의 일상에 이 구속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야 돼요. 아니, 오늘도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을 또 보십시다. 18절. 룻기 4장 18절.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누구를 낳았죠? 보아스를 낳았어요. 여러분, 그럼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살몬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혹시 살몬의 아내 아세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지? 기생 출신 라합이에요. 마태복음 1장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1장. 거기 보아스의 어머니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1장 5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근데 1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할렐루야. 보아스의 어머니가 기생 출신 라합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이에요. 은혜예요. 하나님은 이 흠투성이 인생들 속에 역사 속에 개입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치밀하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 끝까지라는 말은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Endless Love. 오래전에 그런 영화 제목이 있었어요. 그건 좀 에로스적인 그런 내용인데 끝없는 사랑. 끝까지 추적하시는 사랑. 네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어떤 불순종의 자리에 엎어져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포기할 줄 아니? 그리고 이런 인간의 흠 많은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개입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증명해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사랑에 묶이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눈뜨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은 수요 1부, 2부 예배가 있습니다. 또 3월 30일 열람제가 있습니다. 또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 살아야 될 그 동력이 뭘까? 그것은 구속의 사랑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늘도 묶여 사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다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만을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